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8장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 의인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마치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태어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사실 구원을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누구냐? 참된 언약의 백성은 누구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애타는 마음 속에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백성답지 못하게 사느냐? 왜 저들은 저렇게 교만해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과연 저들은 구원의 개념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 것일까? 누군가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그건 범죄나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이 진리의 길에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이 진리가 어떻게 전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절절한 마음은 오늘 이렇게 그 자신의 심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는 이방인을 택하여 위하여 택한 그릇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에 대한 그의 감정은 다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내 형제, 내 고륙, 내 친척, 내 가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안는데 내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한다. 내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애타는 마음인데 그건 왜냐하면 내 형제, 내 친척,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 못 받냐는 말이죠. 내가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 제대로 구원 받은 사람의 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실로 사랑받은 자의 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맛집 하나만 발견해도 야 이걸 누구랑 같이 갔으면 좋을까? 뭐 싸고 좋은 품질 좋은 가게만 하나 발견해도 이 집에 좀 데려가서 좀 안내를 해야 되겠는데. 예? 누군가 참 즐거운 무슨 이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말이죠.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 데리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는 이걸 전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건 범죄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 누구에게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된 것, 그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당연한 어떤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전에 기뻐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하나가 다 기뻐지기 시작을 해요. 정말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이렇게 좋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좋은 예수를 왜 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나? 왜 끝까지 거부하나? 왜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받아들이기를 저렇게 주저하고 거부하나? 하는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고통이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중보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걸 차례차례로 깎아서 10명까지 깎아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습니까? 조카 롯 때문입니까? 어쨌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느끼는 기쁨과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을 우리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 일로만 내 욕심으로만 기뻐하고 내 욕심이 좌절될 때 분노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아버지의 그 기쁨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 정말 간증을 갖고도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말겠다.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류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 모세 또한 내가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자들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저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곧 무너질 터인데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저게 깡그리 다 무너질 걸 다 알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예수님께서 우시는 게 뭐 그렇게 흔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화려한 예루살렘을 보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즐기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야, 대단하다. 저 건물 좀 봐라. 성전 좀 봐라. 그러지만은 그게 무너지고 폐허가 된 걸 내다보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였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좀 받아줬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답답할까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하는 얘기가 몇 번이 반복됩니까? 먼저 부르셔서 내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떤 특권들이 주어졌습니까? 첫째는 그들에게는 양자됨, 입양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런 특권이 주어졌고 영광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을 드러내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인치셨던 그런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던 율법들을 그들에게 특별히 주었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주셨고 또 언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언약들은 대부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들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이 다 그들의 조상이요. 육신으로 하면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나는 이 마지막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고스란히 바울이 깨닫고 나서 도대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된 백성들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독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수없이 끼치셨는데 왜 이들은 정작 눈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기를 거부하는 건가? 도대체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바울이 우리에게 드디어 설명해 주고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냐? 그래서 결국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를 거부했냐? 다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기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들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당연히 구원받아서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그 예를 보자. 그 예배를 보자. 아브라함에서 혈육으로 난 사람은 이스마엘이 먼저 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로 얘기해 주셨냐?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니까 사라하고 둘이서 머리 맞대고 기껏 한 게 하갈한테서 애를 낳아보자.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자, 약속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9절이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약속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있고 나서 생겨야 그게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25년 만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 25년은 왜 그렇게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까? 인간의 소망, 인간의 방법이 다 끊어진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도 안 되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드디어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드디어 받아들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가 참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해보고 내 방법, 내 수단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드디어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의지할 바 없으니 두 손 들고 이제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온 과정들 아닙니까? 자, 반드시 이삭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아, 육신으로의 다 아브라함의 자녀죠. 뭐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유고 자녀지만 다 그뿐 아닙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을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그건 이해가 된다고 칩시다. 이스마엘은 본인이 하가라고 뭐 이렇게 논의한 끝에 낳은 자식이고 사라는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이 내한테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리브가는 뭐예요? 리브가는 뱃속에 쌍둥이 애가 생겼는데 그 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에? 야곱은 사랑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선택,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단 하나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잘못도 저지르기 전에 미워하고, 아, 여기 에서가. 또 그렇다고 뭐, 야곱이 보면 태어나도 나중에 살아가는 걸 보면 야곱이 괜찮은 인간입니까? 에서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더 움켜지고, 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부터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물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논리로 그걸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우리가 갈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자격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 대한 감사로 족한 것이지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나를 낳았냐가 아니라 낳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사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는 우리가 참 무지막지하게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뭐 어린애가 뭘 울든 말든 뭐 우리가 할 걸 다 해요. 애가 무슨 뭐 자기가 뭐 뭘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유 젖병 갖다 물리면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볼기짝 때리면 또 뭐 그 기저귀 갈아야 되는 것이고 무지막지하게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게 뭡니까?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예요. 아이를 향해서 단 하나도 부모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 신앙이 갈등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풀어간다면 이런 얘기예요. 야곱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너 같은 사람 구원 못할 내가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보편적이고 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잘난 사람만 구원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와 같은 다 야곱보다도 더 못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계속해서 9장 10장을 보겠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함으로써 마치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해짐으로써 출애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뭐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으로 끝나고 바로가 마음을 돌려가지고 야 쟤들 집을 좀 더 주고 조금 좀 근로 조건을 완화해줘라.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출애굽 합니까?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정말 이제는 좀 뭐 치매를 막 앓고 이러면 막 좀 자녀들이 힘들다고. 옛날 어른들 그걸 정을 뗀다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정을 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계속 이제 효심을 다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아, 이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내는 막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것보다는 이제 떠나시는 게 아름답게 떠나시는 게 좋을 텐데 이때쯤은 떠나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떠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불쑥 가버리면 자녀들이 회환에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인생에서 수많은 섭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어디서 쫓겨나면 억울하죠. 그렇게 쫓겨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쫓겨나는 방법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발로 걷어 차버렸기 때문에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들한테 복음을 맺게 복음까지도 또 자기들끼리만 움켜쥐고 앉아 있었으면 하나님을 움켜쥐었듯이 율법을 움켜쥐었듯이 성전을 움켜쥐고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움켜쥐고 있었으면 어쩌면 지금까지도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겠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 너머의 길이 있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넘어서는 생각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걷어가고 다 걷어가지 않았으면 하나님 만났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병이나 주고 이게 뭡니까? 암 안 왔으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한테 항복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단축했으면 좋겠지만 예? 우리가 미련하고 고집스러운지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듯 어쩌면 그렇게 오랜 동안 우리는 광야 생활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말한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애타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 선택에 의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적 주권 선택에 의해서 복음은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 끝까지 이해하기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되는 수순이 풀려갈 걸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제한테 아직 마치 뭐 낚시판을 걸어놓듯이 걸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말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과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직도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장대 같은 비가 계속해서 내려서 힘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이런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이 복음이 저 완악한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물고가 저기들에서 정말 막혀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님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저들의 불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주님, 이 은혜, 이 감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도 모른 채 힘들어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지 알 수 없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감동, 그리고 이 기쁨을 저들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때로 쓰시는 것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고난의 때가 주님 오실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불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되 주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까닭을 알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의 메인바 되어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듯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그 복음 다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은혜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